프린트를 뒤에 놔뒀는데 갖고 계시죠?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교회사 12번 이제 말씀 같이 나눌 건데요. 그 12번을 두고, 네, 지난번에 이제 약속을 드렸던 게, 프린트 해가지고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한 40장 묵사했으니까 모자라진 않을 거예요. 오늘 말씀 나눌 부분이 유대교회 멸망과 초대교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회, 바리새교회와 초대교회 비교하는 거죠. 대조하는 겁니다. 어떻게 달라졌느냐? 유대교회는 멸망했는데, 초대교회는 세계를 정복했다.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오늘 교회사 두 번째 시간에 나누게 될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사 첫 번째 시간에 했던 이야기는요, 예수님 당시까지 구약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서 흘러왔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얘기했고요. 그렇게 성전 세워지기 전에 만들어져 있었던 게 족장 시대에는 가문에서 예배드렸던 것들. 그 다음에 모세 출애굽 이후에 성막이 만들어지고 제사 제도가 만들어지고 하면서 광야 교회로서 교회가 모습을 갖추게 되고, 그 이후에 솔로몬 시대에 성전 짓고, 스룹바벨 시대 성전 짓고, 헤롯 성전 짓고, 이렇게 하면서 성전 중심으로 교회가 만들어졌었죠. 그런데 이 교회가 하나님의 관심하고 맞으면 축복을 받을 건데,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맞으면 반드시 어려움 당하죠. 하나님의 관심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교회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교회 또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체크를 하는 거죠. 서론에 보시면요, 교회사를 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사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역사 속에는 시대에 대한 미래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는 되게 반복돼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답이 사실상 역사 속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과거를 보면 오늘을 알수 있고 미래를 볼수 있다. 그 해답을 역사를 보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잘해가지고 많이 박식해지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교회사 많이 알아가지고 뭐 똑똑해지자, 박사 되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 남으니까 교양을 쌓기 위해서 교회사를 보자는 게 아닙니다. 교회사를 왜 봅니까? 교회 한국과 세계 교회 오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고, 앞으로 어떤 시대 올 것이냐를 보고, 복음의 흐름 속에서 승리하는 쪽에 서 있어야 되겠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교회사를 보자는 겁니다. 요 부분을 만약에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냐? 요 해답을 깨닫지 못한다면 결국 재앙이 반복됩니다. 오늘 오전에도 말씀받았지만요, 사사시대 뭐였습니까? 재앙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돼요. 왜 재앙이 반복됩니까? 후대에게 복음이 전달이 안 돼요. 다음 세대로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없으면 망하는구나. 그리스도 없으면 무너지는구나 하는 답을 내야 되는데, 그 답을 내지 못하니까 다음 세대 그리스도가 전달이 안 되고, 다음 세대 그리스도가 전달이 안 되니까 결국 한 시대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재앙 오는 것을 못 막죠. 반복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후대에게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데, 예수만이 그리스도 유일한 해답이라고 하는 복음의 흐름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반복되는 재앙 흐름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걸 못 꺾으니까, 이걸 못 끊으니까 시대마다 계속 문제가 왔던 게 구약 성경이었고, 그리고 일곱 번 있었던 유대 사회에 왔던 이스라엘 나라에 왔던 재앙이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세계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반복되는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복음의 흐름 속에서 답을 찾는 길입니다. 이걸 하지 못하면은 또 재앙 반복될 겁니다. 그러나 이 반복되는 재앙 속에서 깨달은 사람이 나왔어요. 이 해답을 깨달은 많은 사람도 아니었어요.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요 소수의 사람들이 시대를 살려냈는데, 이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남은 자라고 부릅니다. 그 남은 자라는 말을 렘넌트라고 합니다. 이 남은 자, 렘넌트 소수가 역사 속에서 복음의 흐름을 깨닫고 나니까 재앙 흐름을 막았어요. 반복되는 재앙을 그 시대에 맞고 세계복음화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거 하자는 겁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복음의 흐름을 발견해서 답을 내고 이 답을 가지고 반복되는 재앙 흐름을 막고 렘넌트 일으켜서 세계 살리는 것. 이것을 교회사를 보면서 우리가 똑같이 누려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이런 렘넌트 일으켜 세워서 시대를 변화시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반복돼요. 지금도. 오늘도 이야기하게 되겠지만 지금도 똑같아요. 바리새 교회가 초대교회 보고 이단이라고 했거든요. 바리새 교회가 초대교회 보고 왜 예수 이야기하느냐 이랬습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왜 오직 예수 말하느냐 이렇게 이단 누명 씌우고 이럽니다. 그 국민일보에 기사가 나왔는데 국민일보 기독교면에 3월달만 되면 기사 나와요. 대학가 이단 기승 이렇게 해가지고 봄철 맞아 새학기를 맞아 대학에 이단들이 맹위를 떨치고 있으니 조심해야 된다. 캠퍼스를 이단들이 막 파고들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를 열어보면 매년 똑같습니다. 1번 신천지, 2번 다락방 이 정도 됩니다. 우리 위상이 그 정도로 높아요. 그래서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제가 국민일보 페이스북 그 미션 라이프 쪽에는 제가 그 좋아요 눌러놓고 계속 기사를 팔로우하고 있거든요. 댓글도 많이 달고. 요즘엔 칭찬하는 댓글 달 게 없어요. 기독교 기사가, 기독교면 기사가 진짜 전부, 악한 내용만 거의 대부분 올라와요. 기독교면인데. 얼마나 어이가 없는지 모릅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요. 진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국민일보 기독교면 지탱하고 있는 사람은 딱 한 명, 기자 딱 한 명입니다. 딱 한 명. 백상현 기자라고 이분이 동성애하고 싸우고 종교다원주의하고 싸우고 이분 혼자. 나머지 기자들은 거의 대부분 WCC 쪽으로 다 넘어갔어요. 이미. 그래서 이 같은 신문 안에서도 서로 좀 되게 냉랭하게 기사를 통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게 느껴져요. 솔직히 말해서. 자, 그래서 딱 이렇게 기사를 썼는데 그 막 다락방이 이단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딱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단 이름, 그 다음에 이단이 주장하는 내용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만들어놨거든요. 신천지는 이단 내용 많잖아요. 다락방이 이단인 이유 뭐라고 하냐면 마귀를 강조함.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리고 렘넌트라는 용어를 사용함. 요 두 가지가 이단인 이유래요. 국민일보. 그 사실 국민일보도 베껴 쓴 거예요. 그 기존 교단에서 만들어 놓은 지침서거든요. 그거 보고 베껴 쓴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글 썼거든요. 제가 보통 이런 거 귀찮아서 글 안 쓰지만 댓글 썼어요. 왜 다락방 이단이냐? 마귀를 강조한다고 이단이면 예수님은 뭐냐?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뭐 했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냐?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래서 마귀 강조하는 게 이단이냐? 우리가 무슨, 그러면서 이제 이단 아닌 이유. 그동안 합동 측, 고신 측 이런 데서 기존 교단에서 이단이라고 했던 그 내용이 어떻게 반박이 되고, 어떻게 해명이 되고, 어떻게 근거 없는지 그 이유를 다 썼어요. 그리고 렘넌트라는 단어를 강조한다고 이단이면 이게 뭐냐? 성경에 남은 자라고 쳐봐라. 그걸 가지고 영어로 번역하면 렘넌트다. 영어 성경에 렘넌트라고 검색하면 수룩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지적 수준이 떨어집니까? 대답을 못해. 아, 주요 교단에서 이단으로 지정했습니다. 라는 그 대답만 똑같이 복사해가지고 붙이더라고. 그런데 이제 제가 그 글을 쓰면서 항의를 하니까 우리 다락방 렘넌트들이 다 달라붙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나면님의 글에 똑바로 대답을 하십시오. 뭐 이러면서 막 우리 친구 목사님은 참으로 한심스럽습니다. 이렇게 강경하게 막 되게 나가더라고. 막 이나면 씨의 주장이 구구절절 오른데 이러면서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까지 편 안 들어줘도 되는데 아무튼 막 밑에 저 말고도 막 렘넌트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비난을 해. 근데 답변은 똑같아. 주요 교단에서 위와 아래와 같이 이단으로 지정했습니다. 아직도 풀린 적이 없습니다. 이 대답만 페이스북 담당하는 사람이 그냥 복사해가지고 붙이고 이것만 하는 거지. 교권을 가진 세력이 복음운동하는 단체를 이단으로 만들었던 것이 교회 역사였습니다. 조금도 우리가 흔들릴 게 없어요. 저는 안 흔들립니다. 그저 기분이 나쁠 뿐이지. 얼마나 어이가 없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막 좀 뭐 근거도 없고 내용도 없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초대교회는 오죽했겠어요. 우리는 이단 두명 쓰고 핍박받고, 솔직히 말해서 뭐 제가 누누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단 교회 다닌다고 핍박 많이 받으셨어요? 별로 안 받으셨잖아요. 핍박은 목사님이 받으셨지. 핍박은 최정우 목사님이 받았지. 우리는 솔직히 별로 안 받았거든요. 우리는 그냥 뭐 교회 다니면서 막 그런가 보다 하고 막 이러지. 근데 감히 우리가 영광스럽게도 천국 가가지고는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 핍박받은 자, 이 명단에 여러분 올라가 있다니까요? 얼마나 영광인지 모릅니다. 제가 최근 며칠 동안 이제 다락방하면서 요한계시록 부분을 가지고 좀 풀어줬는데, 요한계시록 보면은 막 순교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막 호소하는 내용 나오거든요. 복음 때문에 생을 걸고 헌신하고 이러면서 순교한 사람들이 막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을 위한 뭐 영광, 멸류관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복음 때문에 핍박받았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우리는 사실 솔직히 별로 핍박받은 것도 없고, 최 목사님 좀 핍박받을 때 옆에서, 아이고, 뭐, 목사님 고생하시네. 이 정도 했을 뿐인데, 같은 라인에, 아, 이제 복음 전하다. 이단 두명 쓴, 이제 상급을 받겠죠. 천국 가면. 감사하면서 면류관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내려놓으면 됩니다. 아이고 저는 한게 없는데 이러면서 면류관 씌워주면 예수님 발 앞에 딱 내려놓으면 됩니다. 천국 가서. 천국 갔을 때 기억하세요. 면류관 받았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면류관 딱 벗어가지고 아, 이건 주님 건데요 하면서 막 내려놔야 돼요. 찬송 가사에 써 있잖아요.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역사의 흐름입니다. 유대교회가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포로 이전 시대에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번 1강 때 얘기를 했던 것처럼요. 족장 시대 때 제사 지내면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잖아요. 창세기 13장 18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돼요.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면서 광야 교회가 형성됐잖아요. 성막. 이렇게 해가지고 율법이 완성되고 예배 시스템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서 솔로몬이 성전 지었죠. 이게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이스라엘 나라에서. 이게 포로 이전까지고요. 포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 시대 때 성전은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간, 거기에서 예배를 회복해야 되겠다 하고 세운 게 뭐냐면 회당이에요. 그래서, 회당 운동이 시작됩니다. 이때부터 포로 시대 때부터 여기에 주역이 된 인물들이 옛날에 선지서 이야기하고 뭐 했었습니다만 선지서 강의할 때 했었습니다만 저는 이 회당 운동을 일으키면서 배경이 되고 주역이 됐던 인물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시대 때 회당 운동이 일어나고 메시아 바라보는 복음 운동이 시작돼요. 이게 회당 운동이었죠. 그러면서 이 일의 주역이 됐던 게 누구였습니까? 렘넌트들이거든요. 포로 이후에 일어났던 게 렘넌트 운동입니다. 그래서 렘넌트들 계속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 세 친구뿐 아니라 에스더, 느헤미야, 에스라, 모르드개 이런 사람들 다 렘넌트 출신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거기에서 시작한 렘넌트들. 요 사람들을 통해가지고 시대 흐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니까 70년 만에 드디어 포로된 데서 돌아옵니다. 그래서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 뭐 합니까? 성전 새로 짓죠. 그게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었습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이제 그 복음 운동 다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포로 이전 시대, 포로 시대 이후 이렇게 됐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대가 또 흐르면서 시간표가 또 지나면서 또다시 유대 나라가 복음을 놓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복음을 상실해요. 점점 복음 잊어버린 채 어디로 가게 되냐? 속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 속국 시대에 일어난 팀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요한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속국 시대에 일어난 팀들, 바리새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요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되게 안 좋은 것처럼 생각하는데 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바리새인들 굉장히 존경받았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 취급받았어요. 왜냐하면 율법 너무 성실하게 지키거든. 율법 안에는 선행 강조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 엄청 선행 많이 했습니다. 착하죠. 율법 잘 지키죠. 그러면서 공부 많이 한 엘리트들이에요. 그 사두개파하고 비교가 되는데 요 사두개파는 귀족 혈통입니다. 주로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서로 경쟁을 되게 많이 해요. 서로 사이가 안 좋아요. 원래 사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래서 속국시대로 접어들면서 이 두 팀이 경쟁을 하면서 속국이 됐거든요. 왜 당파 싸움하다가 나라 망한 것처럼 이렇게 됐는데, 요 이제 막 설명을 다 하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깁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에 400년 동안 벌어졌던 일인데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이 스룹바벨 성전 짓고 나서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헬라 세력, 그리스 문화가 유대 사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뭐랄까요? 정치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정치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 귀족들이 주로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동시에 종교 권력을 잡고 있었어요. 교권을, 제사장 이런 라인을 독점하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사두개인이 돼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제사는 많이 지내면서 교양과 상식 이런 쪽은 그리스 문화의 영향을 더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많이 읽는다 하는데 해석을 그리스식으로 하니까 이건 좀 이상하다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 백성들은 그리스 문화 이게 사치로 보이고 이러거든요.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이러니까 아 쟤네는 뭐 민족 문화 이런 건 뭐 안중에도 없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운동들이 생깁니다. 벌써부터 재미없으시죠? 성경에 없는 건 여러분 재미가 없어 하시는 특징이 있는데 괜찮습니다. 좋아요. 성경에 있는 것만 관심 가져도 우리는 세월이 금방 지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충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대충 듣고 대충 까먹어도 돼요. 이런 부분은 이 사두개파들이 정권 잡고 있는데 반대해가지고 일어난 사람들이 좀 일반 서민의 편에 선 사람들이었는데 이게 바리새파였어요. 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미지가 좀 다를 거예요. 그래서 좀 깹니다. 우리 공부해보면 그래요. 이 바리새인들은 평민 출신인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엄청 학식을 많이 길렀어요.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엄청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그 율법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도 율법 많이 지키지만 요 사람들만큼 뭔가 경건하다 이런 느낌이 조금 아닌 게 있어요. 그러면서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은 메시아 오신다라는 것을 기다리는 쪽이 이쪽이 더 많았어요. 바리새파. 그러면서 영적인 것을 믿는 쪽이 바리새인, 안 믿는 게 사두개인이었어요. 천사, 부활 이런 거를 바리새인은 믿는데 사두개인은 안 믿었어요. 그게 차이가 되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팀이 너무 성격이 달랐어요. 이 둘이가 서로 싸워요. 그래서 정권을 두고 서로 되게 싸웁니다. 싸우다가 이제 왕이 죽고 새로운 왕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제 내가 왕이 되겠다 하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사두개파 팀 쪽에서 지지를 받는 왕자와 바리새파 쪽에서 지지를 받는 왕자하고 둘이 서로 싸우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막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왕자 한 명이 자기 부하를 로마로 보내요. 그래서 네가 가가지고 로마에 가서 지금 떠오르는 최고 강대국이 로마 아니냐? 로마에 가서 내가 왕 잘 될 수 있도록 좀 주선을 해봐라, 로비를 좀 잘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보냈는데 이 사람이 로비를 너무 잘한 거예요. 어느 정도 잘했냐 하니까 야, 저 사람은 틀림없이 우리 로마에 이득을 가져다 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누구를 그렇게 생각했냐, 그 왕자 말고 그렇게 온 신하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 저 친구 똑똑하고 말 되게 잘 듣는데 차라리 쟤를 왕으로 세우자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때 서로 싸우다가 다 망하고 얘가 왕이 됐어. 그 사람이 헤롯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한 거면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그래서 이 헤롯이 심부름 가가지고 자기도 야심이 많았겠지 이렇게 해가지고 슬슬 꼬드겨가지고 로마의 힘을 입고 왕이 돼버렸어. 이렇게 하니까 그쪽하고 친한 게 사두개인 쪽이고 거기에 반대되는 게 바리새인 쪽 이렇게 해가지고 또 계속 싸웁니다. 나라는 혼란에 빠집니다.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팀이 또 나오는데 에세네파라는 팀이 있었어요. 이건 아예 한 번도 못 들어보셨겠죠? 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둘 다 싸우는 거 보기 싫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조용히 기도하겠다 이렇게 해서 산으로 들어갔어요. 예루살렘에서 요 두 팀은 계속 싸우고 에세네파라는 이 사람들은 산속으로 저기 동굴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도 닦고 성경 읽고 성경 옮겨 쓰고 이런 것만 했어요. 이렇게 성경을 옮겨 쓰던 사람들 중에 이제 그 성경을 숨겨놨는데 그 숨겨놓은 구약 성경이 나중에 1900몇 년도에 발견돼요. 그 성경이. 그게 사해사본이라는 거예요. 오래된 성경 사본이 필요했는데 성경 사본이 있어야 이게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맞는지 나중 사람들이 조작한 건지 알 수 있을 텐데 아 이거 발견해야 되는데 이랬는데 이게 누가 이제 막 양치기가 양 찾으러 갔다가 동굴에 들어갔는데 동굴 속에 이게 있었어. 이런 게 발견된 거예요. 막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있었죠. 그래서 이 SNF하는 광야에서 생활하면서 이렇게 막 그 기도하는 사람들 나중에 세례 요한이 이런 사람들하고 좀 비슷했어요. 아무튼 그런 게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건 다 까먹어도 됩니다. 그런 게 있었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요 사람들의 특징이 공통된 특징이 일단 율법을 열심히 지켜요. 그러면서 요 사람들이 대부분 엘리트들이었어요. 원래 귀족 출신이든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그 라인에 올라왔든지 아무튼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SNF파 말고는 그러면서 요 사람들이 어디 중심으로 활동했냐면 헤롯 성전을 중심으로 활동했어요. 그게 유대교회 특징이었습니다. 유대교회 안에 있는 특징이 이거였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던 그 사람들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단으로 몰았던 그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였다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로 되게 싸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처형하자 이거에는 원네스 됐어요. 그렇게 원네스 된 적이 없어. 초대교회 저것들 없애야 된다 이단 몰아내자 이거에 원네스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한 번 이거 딱 이용하죠. 둘이 서로 되게 싸우는데 바울이 굉장히 위기에 처했는데 자기 정체성을 나는 바리새인이며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거든요. 이러니까 바리새인이 깜짝 당황한 거예요. 서로 이제 공동전선 펴가지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냥 그 이 집회 장소에서 바울 처형하자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자기가 바리새인이라고 하니까 일단 바리새인이라고 하니까 보호는 좀 잠깐은 일단 누구 편인지 지금 확인 좀 해보고 타임 이렇게 하면서 바리새인이 나서가지고 사두개인이 이제 바울 끌고 가려고 하는 걸 말립니다. 들어보니까 맞는 말 같은데 한번 더 연구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러면서 말하니까 사두개인이 시끄럽다고 막 죽이자 빨리 이렇게 하니까 바리새인이 아니죠 혹시 천사가 시켜가지고 말하는 거면 어떡하냐? 뭐 이러면서 막 부활요 바울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내가 지금 바리새인답게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냐? 이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일단 여기서는 밀리면은 우리 파 자체가 밀리니까 안 되겠다 이러면서 막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고 막 바울을 막 반대쪽에 바울 잡아가려고 하고 뭐 난장판 요렇게 난장판 와장창 하는 사이에 이제 로마 군대가 개입합니다. 이거 놔두면 안 되겠거든. 또 소란 벌어질 것 같거든. 서로 싸우느라고. 이래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바울아 두려워 마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나의 일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23장 11절이죠. 그 사건이 일어났던 배경이 요거였습니다. 요거. 희한하게도 하여튼 그렇게 원래 원수 시간인데 교회 핍박하는데 복음 막는 데는 원내스 됐다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교권주의자들이 다른 거는 전부 계속 교권 싸움하고 난리를 막 난리 브루스를 추는데 진짜 복음 막는 데는 못냈어. 대단해요. 하여튼 사단의 전략 이렇죠. 시대마다 반복된다니까요. 헤롯 성전이 어떤 성전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림을 그래서 제가 특별히 여러분을 위해서 그려왔습니다. 제가 그린 건 아니고요. 갖고 왔죠. 요 헤롯 성전이 이렇게 생겼어요. 대충 보면. 그래서 가운데 보면 앞에 기둥 있잖아요. 이 기둥이 끝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코린트식 기둥이라고 해가지고 엄청 화려한 양식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막 그 도금을 하고 막 이랬어요. 엄청 대리석으로 으리으리하게 지었다니까. 이거 짓는데 46년 걸렸어요. 참고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 6년인가 7년인가 걸렸습니다. 아마 7년 정도 걸렸던 것 같은데 솔로몬 성전 지을 때 그 정도 걸렸어요. 스룹바벨 성전 지을 때 총 지은 기간은 한 3년 정도 걸렸어요. 헤롯 성전 46년 걸렸다니까. 왜 그랬냐. 너무 그 아름답고 화려하게 빛과 번쩍하게 지으려고 46년 걸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 더 확실한 정치적인 동기가 숨어 있는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로마의 아부하고 아첨해가지고 왕이 된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백성들 입장에서 기분 나쁘겠어요. 로마에 아부해가지고 권력을 얻었는데 이러니까 본격적으로 로마에서 이제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네가 누구 때문에 왕 됐지? 라고 하면서 막 로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 그럼요? 막 하면서 막 로마에 갖다 바칠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공식적으로는 동맹국이지만 사실상은 속국처럼 돼 있기 때문에 백성들 입장에서도 기분 나쁩니다. 거기다가 막 로마 군대가 여기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이러니까 기분 되게 나쁜 거예요. 그런데 더 결정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막 다윗의 가문 뭐 이런 거는 커녕 유대인 자체가 아니었어요.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그러니까 이민족이에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저기 막 그 외국인 이주자가 막 이렇게 와가지고 중국 사람이 한국 와서 막 대통령 차지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하고 있는 왕자리 차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니까 이 사람들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백성들이. 이러니까 늘 반란 일어나고 늘 폭동 일어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또 로마 군대의 힘을 딱 가지고 와가지고 아주 잔혹하고 잔인하게 반란을 진압합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반란을 진압해요.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유화책을 쓰는데 야 내가 에돔 사람이라고 하지만 나 진짜 여호와 잘 믿거든? 이러면서 보여준 거예요. 마 성전 내가 누구보다도 화려하게 지어줄게. 옛날에 지었던 그 몇백 년 전에 지었던 스룹바벨 성전 전 낡아가지고 볼품도 없고 내가 제일 멋있게 지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성전 지은 거예요. 자기 정치적인 입지와 인기를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길게. 왜? 길게 만드는데 어허! 성전 짓는데 뭔 딴소리! 성전 짓는데 집중해야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대파의 목소리를 가라앉히는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어요. 오래 지을수록 반란이 오랫동안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46년 동안 지은 거예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막 그 예수님한테 막 제자들이 그래서 오늘 질문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그래서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제자들이 이 성전을 딱 보면서 제자들이 또 촌 사람들이거든. 시골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와서 저 으리으리한 건물 보니까 너무 멋있거든요. 하, 주님 저 성전 진짜 너무 잘 지은 것 같아요. 실제 엄청 잘 지었어요. 어느 정도 유명했느냐면 그때 당시 로마 제국 전 세계, 로마가 다스리는 지중해 세계 전체 이 성전에 소문이 다 퍼져 있었어요. 저기 제국 동쪽 끝에 유대라는 조그만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서 성전을 기가차게 신전을 지었다고 하더라. 무슨 신인지 모르겠지만 그 신전이 어마어마하다더라 라는 소문이 다 퍼져 있을 정도였다니까. 그 정도로 대단하게 지어놨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시골에서 그 어부였던 이 제자들이 와가지고 성전 보니까 막 이래가지고. 왜 그래서 막 저기 여러분은 아주 세련된 서울 사람이니까 그런 거 없겠지만 저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저기 제2롯데 가보고 지금 막 빌딩 뭐 이러면서 하지 않겠어요? 진짜 높다 이러면서 여러분 제2롯데 가보셨어요? 전망대 가보셨어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왜냐 저는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 왜, 막, 그, 여러분, 남산타워 다 올라가 보셨어요? 안 올라가 본 사람 많거든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들은, 내가 서울에 왔는데, 한번 가봐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갑니다. 이런 게 있다니까? 저도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그랬어요. 그래서 막, 서울 처음 올라온 사람들이 되게 막 그런 거 열심히 가. 아, 서울이 이런 데구나. 뭐 이러면서 막, 내가 뒤처지면 안 되지. 제가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18년 전에 서울 처음 올라왔을 때, 제일 중점을 두고 역점을 두고 했던 게 뭐였냐면, 지하철 노선도를 외우는 거였어요. 왜냐면은, 지방 출신이라 무시당할까봐. 이렇게 해가지고, 사가정역 어디로 가요? 아, 그거 사가정역 7호선이잖아요. 7호선이니까, 저기 군자역으로 5호선 타고 가셔서, 군자역에서 7호선으로 환승하셔가지고, 저기 막 그 장안 방면으로 가는 차 타고 가시면 금방 나오거든요? 뭐 이러면서 막 되게 알려줬다. 되게 막 그러면서 막, 이제 나 드디어 서울 사람 맞구나. 뭐 이러면서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서울 사람들은 전혀 몰라. 관심이 없어. 사가정이요? 뭐 이러면서 자기가 다니는데도 잘 몰라. 네, 서울 사람들 그렇습니다. 혹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이 있으면 저 같은 헛수고는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뭐 이래가지고 노선도 외우고 버스 이름 외우고 이런 거 안 해도 돼요. 지방에서 처음 올라온 사람들이 막 이래가지고. 그래서 저는 서울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 제1롯데 안 가봤다니까. 있는 건 있는 거지. 뭐 지가 지었겠지. 뭐 이러면서 막 우리는 사는 거지. 그 시골에서 올라온 제자들이 성전부 뭐 이래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아주 분위기 깨는 발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죠? 24장 2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님 저 대단하죠? 뭐 이러면서 막 하니까 예수님 대답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안 보이냐? 뭐 이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안 보여? 이해가 안 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아주 초치는 이야기, 아주 쌀쌀맞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요 교회에 다가올 운명이었죠. 자,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3년을 사시면서 무엇을 하셨느냐면 사도와 70인과 120명 문도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사도행전 1장 1절이잖아요. 그 공생애. 먼저 쓴 글, 누가복음 속에 있는 예수님의 공생애 속에 세워진 것이 사도와 70인과 제자들이었는데, 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냐면은, 요 수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엘리트들이었던 요 사람들하고는 정반대. 유대교의 사람들하고 정반대. 어떤 사람들이었냐. 주님이 공생애 가운데 세우신 초대교의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었습니다. 시골 출신. 그리고 어부, 세리, 이런 못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되게 보잘것 없고 배경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일 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 저 사람들 공부 안 한 게 티나는데 어떻게 저렇게 수준 높은 말을 하지? 이러면서 막 이 제사장들이 막 얘기하거든요. 아니, 그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들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위대한 말 한단 말이냐? 무슨 말을 했어? 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얘기를 듣고 충격받아가지고 어떻게 공부 안 한 인간들이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 할 정도로 공부 안 한 사람들이었어요. 진짜 배경 없고 무식하고 약한 사람들. 요 사람들은 그러나 뭘 체험했느냐?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행전 1장 1절 14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사실을 알고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사실을 아는 그 사람들,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아는 사람들, 재림주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 요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누가 모였냐? 요런 제자들, 십자가 부활을 그리스도를 체험한 제자들이 모인 것이 초대교회였다. 유대교회는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요 사람들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역사 일어나는데 그 역사는 뭐예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마가다락방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신 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현장에서 권능받고 증인돼가지고 모든 현장으로 다락방 펼쳐가면서 말씀운동하기 시작하는데 이 말씀운동이 온 예루살렘으로 확산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그때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했다. 이렇게 될 만큼 온 예루살렘의 말씀운동이 퍼져나가는 겁니다. 자, 유대교회가 보니까요, 요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이 제사장들 기득권 권력 잡은 사람들이 보니까 큰일 나겠는 거예요. 아니, 저 예수 믿는 보잘것없다 싶었던 그 사람들, 예수 죽이면 게임 끝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부활했다 하더니 이제는 이걸 가지고 온 나라에 확산시키는구나. 이 세력이 너무 커진다. 이러니까 둘이 싸우다가 싸우는 거 그만두고 휴전하고 이것부터 밟자 이렇게 해가지고 초대교회를 엄청 핍박하기 시작한 겁니다. 혹독한 핍박이 오기 시작하죠.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일단 예수님 공생애 당시에 주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했잖아요. 예수님을 처형했죠. 예수님을 보고 이단이라고 했어.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했으니까 오죽하겠어요. 제자들에 대해서. 제자들을 나사렛 이단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바울을 보고는 이단의 괴수다, 이단의 우두머리 두목이다 이 정도로 했어요. 예수님은 이단인데 바울은 이단의 두목이니까 바울이 더 높아 어떻게 보면. 그런 식으로 말을 했다니까? 하도 다급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이단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정죄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핍박을 했던지 일단 예수 이름 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금지시켰어요. 근데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계속 복음 전하잖아요. 이러니까 일단 본보기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자, 복음 전하는 스데반을 처형시켰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죽이자.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가두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사도들을, 정치인을 움직여가지고 사도들을 공격합니다. 12 제자들 공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정치인 이 헤롯, 뭐 사실은 그때 헤롯은 아니고 그 헤롯의 막 아들 손자 이 정도 되는데 그 헤롯 임금이 헤롯 임금에게 요 사람들이 이제 막 그 건의를 하는 겁니다. 이 이단을 가만 놔두면 안 된다. 사회 불안 요소다. 로마에서 우리를 밟을 때 이거 가지고 꼬투리 잡을 거다. 절대 안 된다. 이거 반드시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헤롯 임금을 충동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였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이렇게 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엄청 기뻐해요. 누가 기뻐합니까? 이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 얘들이 기뻐해. 이렇게 해가지고 안 그래도 인기 지지율 올리는 거 쉽지 않은데 백성들 통제하는 거 쉽지 않은데 예수 믿는 저것들 죽이면은 지지율 올라가겠는데 이래가지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자고 있는데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의 갇혔던 감옥 문을 열고 베드로를 건져내시고 헤롯은 충이 먹어 죽게 하시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죠. 그러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핍박 운동 끊어지질 않는 거예요. 마침내 이 복음 운동 하는 사람들 다 잡아가두겠다고 하고 다메섹까지 구속 영장 발부 받아가지고 갔던 이 사울이 뒤집어져서 복음 전하는 바울로 바뀌었잖아요. 이런 역사까지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는 바울이 눈에 가시 저거 없애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왜 북한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탈북자들이잖아요. 배반했다 이거지. 자기의 실상을 그대로 폭로하니까. 그래서 이번에 북한에 공연 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뭐 가수들 뭐 감동받고 이랬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공연하니까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이러니까 막 좋겠다 이럴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그냥 공연 보러 온 일반인이겠습니까? 공산주의 국가에서 공연 보러 온 사람들 전부 다 짜고 있는 거예요. 연극으로 이미 준비 다 돼 있어요. 뭐 해야 되는지 이게 다 맞춰놓고 온다니까요. 사람들이 순진하면 그걸 모르지. 오늘 탈북자 평양에서 공부했던 탈북자분이 그거 해가지고 글을 썼다니까. 자기가 그런 걸 다 해봐서 안다는 거지. 분명히 그쪽에서 문화예술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잘 알죠. 다 정장 입고 온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그냥 일반 평양 시민일 수가 없다. 와가지고 전부 지령을 받고 지시를 받고 무슨 리액션 하는 건지 이런 거 다 준비돼 있고 김정은이 깜짝 출연?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다 예행 연습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김정은이 갑자기 출연하면 모든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만세를 불러야 돼요. 그게 법이라니까. 근데 김정은이 갑자기 나타났다 이랬는데 만세를 아무도 안 불러. 그거는 틀림없이 이미 각본 짜여져 있었다는 것이. 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이런 것들을 폭로하는 탈북자 있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북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 체제를 알고 있는 이 탈북자 그냥 사람도 아니고 자기 비밀을 다 알고 있다. 저거 죽여야 된다.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랩런트들은 잘 기억 못 하시겠지만, 왜 김일성의 처족한가 외족한가 이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한영이라고. 이 사람이 탈북해가지고 서울 있었는데, 북한 간첩들이, 스파이들이 와가지고 이한영 씨를 서울 한복판에서 총으로 쏴 죽였죠. 기억나세요? 어른들은 기억나시죠? 1990몇 년에 있었던 사건인데, 엄청 충격됐어요. 눈에 가시거든. 저거 비밀 불면 안 된다. 이러고 폭로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바울이 딱 그래. 지금 핍박하는 이 사람들 편이었는데 그래가지고 교회 핍박하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제일 대장이었는데 행동 대장이었고 리더였는데 이 사람이 변절했다.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끝장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활을 걸고 바울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을 동원하고 조폭을 동원하고 이럽니다. 사도행전 14장에 저자에서 조폭을 동원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굉장히 공격하고 그러면서 막 살해 음모를 꾸밉니다. 암살 시도하고 이럽니다. 사도행전 23장쯤에 가니까 이제는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자겠다 이런 팀들이 나와가지고 결사대 바울 암살 결사대 이런 팀들이 구성될 정도였다니까. 이렇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복음과 전도를 깨닫지 못했던 유대교회는 마태복음 24장 그 말씀 그대로 성취되어가지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요렇게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요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요 팀들은 어떻게 됐느냐? 아무 힘도 없어 보이기 때문에 밟으면 핍박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망해버렸어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루살렘 포위하고 한 2년 동안의 공성전 한 끝에 AD 70년에 원래 예루살렘이 함락돼요. 그리고 성전은 무너집니다. 어느 정도 철저하게 무너졌느냐?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대로 성취되어서 다 무너졌습니다. 흔적도 남지 않았어요. 딱 하나 남은 게 뭐냐면은 한쪽 벽, 한쪽 벽, 그러니까 그 담벼락, 담벼락. 성전 본 건물은 다 무너졌고 성전을 둘러싸고 있던 담벼락 중에 한쪽만 남아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 거기 가서 통곡하잖아요. 이거 회복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거기에 막 편지 꽂고 막 붙잡고 막 울면서 기도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 이름이 통곡의 벽이죠. 그거 하나 남았어요. 성전 건물은 진짜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무너졌냐? 학설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은 그때 로마 군단이 그 예루살렘을 포위하면서 공격하는데 막 아주 유대인들이 막 그 치열하게 저항했거든요. 마사다 같은 데서는 400명 결사대가 막 로마 군대를 몇 년씩 막고 있었어요. 이러니까 막 너무 막 그 저 독한 놈들 다 진짜 그 죽여버리겠다. 뭐 이렇게 막 독이 가득 찬 거예요. 로마 군대가. 그런데다가 소문이 어떻게 퍼졌냐면 저 성전 되게 으리으리하고 번쩍번쩍한데 틀림없이 벽돌하고 벽돌 사이에 금가루 집어넣었다. 이런 소문이 거예요. 금이다, 금. 왜 우리 벽돌 이거 할 때 시멘트 바르잖아요. 그 시멘트에 금 집어넣어놨다. 이게 소문 돌아가지고. 그 정도로 어마어마했으니까. 그래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금 긁어 가겠다고 하면서 다 무너뜨려버렸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돼버렸습니다. 성전 완전 무너졌어요. 예루살렘은 함락당하고 아주 살아나고 수십만 수백만이 학살당하고 성전은 무너지고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오직 복음이 아니라 복음 대신 율법 붙들고 그거 지키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죠? 율법으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 구원 못 받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아 내가 죄인이고 내가 마귀 자녀고 내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구나, 하나님 떠나서 나는 망하게 됐구나, 그래서 나에게 복음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이고 그 율법의 핵심이 결국 그리스도인데 율법을 가지고 제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핵심이 뭡니까? 피제사잖아요. 피제사의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십자가거든요. 부활이거든요. 그 그리스도 붙잡아야 산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게 율법인데 이거 붙잡고 앉아있으니까. 복음 말고 이거 붙잡고 있으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 선교 대신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이야기하셨는데 전도, 선교 대신에 이 사람들은 선민사상 붙들고 있었어요. 이 제도와 이 율법이 나쁜 게 아닌데 주의가 돼가지고 이념이 돼가지고 완전 붙잡혀 있으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고 복음 안 붙잡고 그 다음에 선민사상에 빠져가지고 자기들만 하나님의 민족이고 자기들만 선택받았다 이런 가운데 전도 선교 절대 안 하고 이방인들 죽든 말든 상관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관심과는 절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심인데 이 관심에서 완전 벗어나가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을 자기의 각인으로 뿌리로 체질로 실패할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올무로 틀로 함정으로 붙잡고 있으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유대교회에 핍박받던 초대교회는 계속 어려움 당했는데 너무 가난하고 너무 약했는데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합니다. 초대교회가요. AD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항복하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핍박하지 않겠다. 처벌하지 않겠다. 죽이지 않겠다.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어도 된다. 그게 밀라노 칙령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예수 믿어도 된다라는 허용이 내려진 거죠. 이게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말씀은 성취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하나님의 관심입니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거기에 관심 가졌던 초대교회 제자들. 복음이 관심이고 전도가 관심이고 선교가 관심이고 남은 자 렘넌트가 관심이었던 이 초대교회는 아무리 약해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성취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응답받을 수밖에 없었고 반대로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배경 대단했어도 복음하고 안 맞는 것만 자꾸만 붙잡고 있었던 이 유대교회, 이 바리새교회 시스템은 결국 말씀 성취돼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응답받을 흐름 속으로 가야 됩니다. 응답받는 자리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밤에 정리해야 되겠습니다.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습니다. 복음 가진 자를 막는 자는 하나님이 꺾어버리셨습니다. 이게 교회 역사입니다. 복음을 아무도 막을 수 없고 복음 막는 자는 주님이 꺾어버리신다. 그래서 그 사무엘상 2장에 한나가 노래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무너지리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우시고 그 뿔을 붙잡는 자를 분명히 지키신다. 이게 전도자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흐름, 복음의 편에 서면 세계를 정복하게 됩니다. 정복자의 자리로 가게 됩니다. 이것을 누리면 됩니다. 이번 주 핵심 메시지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하나님은 무능자를 사용하셨다. 무능해야만 하나님이 사용하신단 말이냐? 그렇지 않죠. 그 시대 유능한 이 사람들이 복음하고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 유능한 사람 쓰시지 않습니다. 저는 누가 와가지고 뭐 렘넌트가 뭐 서울대학 합격했다, 연고대 합격했다, 렘넌트가 뭐 고시에 합격했다, 그래서 뭐 어디 막 좋은 자리로 갔다, 저는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그건 전혀 저와 관심 없고 상관도 없어요. 교육자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불신자도 서울대 가는데 뭐 그게 기쁩니까? 전도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잘 됐다? 저는 걱정합니다. 속으로 복음하고 상관없는 사람이 망해야 돼요. 복음하고 상관없고 전도하고 자꾸 반대편으로 가는 사람은 망해야 돼요. 그러면 깨닫고 돌아올 거거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데 사는 사업마다 너무 잘 돼. 멸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걱정해야 돼요. 위로해야 됩니다. 슬퍼해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의 흐름에 서야 돼요. 복음의 흐름에 선 사람은 아무리 무능자라도 상관없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상관없다. 복음과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이 어려움과 이 핍박과 이 낙심될 만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모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승리해서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다. 그죠? 이번 주 소론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뭡니까? 전도자는 역전을 누리는 사람들이다. 이게 이번 주에 우리가 오늘 교회사 두 번째 시간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복음의 흐름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막는 흐름 말고 복음의 흐름, 전도의 흐름, 선교 흐름, 렘넌트 흐름, 이 흐름 속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대가 대대로 들어가며 누리다가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전도와 선교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렘넌트 운동 위에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응답의 흐름 속에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가 영원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